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쟁이거나 바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세상을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두려움과 용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혹시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어렸을 때는 깜깜한 장소나 귀신, 유령같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아가보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나 자신에 대한 위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도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어머니가 아프셔서 혹시 돌아가실까봐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하나씩 꺼내본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두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워 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겁내지 말라 이런 표현이 총 365번이나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동안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에 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에 대한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사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여준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어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네,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였으니 큰 두려움을 갖는 것이 당연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중요하면 할수록 그만큼 두려움도 커지니까요.
오히려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을 더 느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셔서 적군들을 멸하실 거라고 격려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움이 없는 것을 우리는 만용이라고 하죠. 그것은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대책 없이 무모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든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이나 소원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실패하거나 망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타락한 민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신약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죄악과 싸우고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네요. 전쟁이라고 하면 반드시 죽을 각오를 하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싸움을 말하잖아요. 죄악과 죽을 각오로 싸우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두려워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도전해온다는 뜻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해도 두려움이 생길 만한 큰 싸움 아닐까요?
두려움과 반대되는 것이 겁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용기를 내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비록 여전히 두렵고 겁이 나지만 더 큰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두렵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크고 작은 실패와 핍박이 당연히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벗어나야 하겠네요.
우리가 선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은 이겨내야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할 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련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과 후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전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피하고 극복해야만 하는 두려움과는 반대로 우리가 꼭 두려워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하고 악한 행동으로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두려워하라고 하죠.
네, 이런 두려움은 공포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네요.
마치 악한 자들이 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심판하는 재판장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선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조심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에 가깝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신 아버지이시지만 우리가 악하게 행동할 때는 진노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쁘게 섬긴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세상의 권세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네요.
하지만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진노하시잖아요. 이렇게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다면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점점 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만 용기를 내야 하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설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네요.
네, 두렵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외하는 두려움을 주시지만 악한 세상의 권세들이 도전해 올 때는 두려움을 벗어날 용기를 주시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히브리서 13장 6절 7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이나 근심, 공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악한 가치들을 사랑한다면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나 문제에 놓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통과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결국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죠. 억지로 하라고 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사랑하면 힘과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신문 보도에서 봤던 사건인데요. 한 아이가 아주 크고 무거운 나무 밑에 깔렸는데 그걸 본 그 어머니가 미친 듯이 뛰어와서 자신의 팔 근육이 다 터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 나무를 들어 올려서 아이를 구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에서 불이 났는데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자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구해낸 아버지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게 한 사랑의 힘입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어하던 그 어머니는 어떻게 초인적인 힘을 내서 그 큰 나무를 잠시라도 들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아이를 불구덩이 속에서 구한 아버지는 불에 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두렵고 무섭지만 그것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도 바로 그거네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인간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에 충분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죠. 그 이유는 두려움의 근원이 죄악으로 인한 단절, 거절, 그리고 형벌을 받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제는 뭐 먹고 살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직장을 얻어야 하는지 같은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버림받을 두려움이 없겠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려움을 벗어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말씀을 들어도 바로 현실로 돌아오면 언제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찾아오겠죠.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용기를 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시편 56편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선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종,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받게 되죠.
정말 반복적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내 앞날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창조하신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으시겠죠?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덧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북지른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근래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시험을 앞두고 있다 보니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는 지금 신앙의 초심자로서 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좀 항상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보통 건강이 나빠지거나 암 같은 중한 질병에 걸릴까 봐, 아니면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돼 집안이 망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 대단한 일을 많이 해서 위대한 것 같아도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우리 삶에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도 결국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인데요. 두려움과 선택의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잘 경청해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매님들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 알고 계시죠?
네. 사도신경에 나와 있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 인사죠. 물론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유명 인사지만요.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였던 디베리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주후 26년부터 37년, 약 11년 동안 유대에 파견된 5대 총독이었습니다. 보통 총독의 임기가 4, 5년인데 빌라도의 임기는 두 배가 훨씬 넘게 길었습니다.
총독의 평균 임기보다 두 배 정도 길었다면 빌라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디베리 황제보다 빌라도가 더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구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을 직접적으로 가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인 것 같이 되어 있어서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라틴어나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라고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선어로 된 성경은 세계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빌라도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기 전 먼저 산헤드린 공의회에 세워져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말이 맞지 않았고 겨우 찾아낸 혐의는 성전을 헐어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다시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내가 찬송받을 위해 아들 그리스도냐 라며 단도직입적으로 신문했었잖아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유대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만 하시면 무혐의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 승천하여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까지 답하셨죠. 그러자 대제사장은 기다렸다듯이 옷을 찢으며 분노를 표시한 후 공회의원들과 협의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의회는 사형 선고권은 있었지만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을 가진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운운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들의 재판 때와는 다른 제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신성모독죄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로마 법정에서 사형에 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을 사칭해 사람들을 반란하도록 선동한다고 꾸며서 내란죄로 고발했던 것이군요.
맞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내란죄 또는 반란죄는 사형을 선고받는 중범죄였습니다. 총독의 자리는 정치를 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총독이라 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 민족은 로마 식민지에 속한 민족들 중에서도 아주 유별난 민족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SNF파 등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그룹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을 세웠지만 총독을 또 파견하여 2중 3중으로 치안 유지와 관리 감독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 정체성이 강한 유대 민족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봤을 때 로마가 집중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로마의 2대 왕제 디베리오, 즉 티베리우스는 카프리 섬의 은둔에 어느 누구도 시행하지 않았던 문서 정치를 한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문서 정치라는 것은 말 많은 원로원 의원들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보고서로만 받고 답신을 해주는 독특한 정치를 말합니다.
정말 독특하네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황제로 등극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제국 각곳의 총독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다는 보고였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면 황제는 곧바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총독을 소환해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그렇군요. 밀란은 총독의 정치적 생명을 날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었네요.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겠습니다.
맞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예수는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밀란을 일으키려 했다든지 로마의 저항에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했단지 하는 이런 일만의 조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용이 주도한 산헤드린 공의회가 총독이 밀란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역이용해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간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빌라도 총독과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놓고 엄청난 힘겨루를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빌라도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킬 것이기에 정치에 능한 빌라도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빌라도는 산헤드린 공의회 측에서 고소한 내용으로 다시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는 예수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대답을 할 것이라 생각했고 이로써 산헤드린 공의회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재차 대답할 기회를 주어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며 빌라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한방 먹은 빌라도도 이에 질 수 없어 이제 숨겨둔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요즘도 최고 전엄자는 의미 있는 날에 죄수를 특별 사면하는 일들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명절 때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자 유월절 특사라고 하는 패를 꺼내 들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빌라도가 예수를 잡고 살리려는 이유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회와의 정치적 힘겨루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였던 거죠.
맞습니다. 빌라도는 가장 극악무도한 무도한 자였던 바라바를 세워서 예수와 바라바 중 누구를 사면할지 군중들에게 선택하라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죽이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회는 빌라도의 의도를 간파하고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무리들을 충동질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도 빌라도가 머뭇거리자 공회원들은 무리들로 하여금 더욱 크게 소리 지르도록 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폭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를 반역한다고 하는 말에 등골이 오싹해진 빌라도는 사주받은 군중들의 엄청난 협박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기에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런 정치적 힘겨루기 숨막히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악명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자가 되어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악한 자입니까? 군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큰 소리로 외치게 했던 대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 사주받은 군중들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죄 없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와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준 빌라도 총독입니까?
모두 다 악한 자들입니다. 권력과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정치적 생명과 미래가 암울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 두려움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에서 비롯되는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지배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연약함은 바로 두려움인데요. 우리 연약함을 모두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육체를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주님의 이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두려움, 염려, 불안의 희생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북치는 성도님들,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삶을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에 앞으로 나아가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이와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진로를 선택하는 것 같은 인생의 걸림 문제까지 우리는 매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삶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잘한 선택도 있지만 잘못한 선택도 있었고 옳은 선택도 있었지만 옳지 않은 선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는데 인생은 짧은 데다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삶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 사람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예수를 죽이기로 선택했고 군중들은 힘없이 붙잡혀가는 예수보다 힘있는 대제사장 세력들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 생명 때문에 법과 양심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세력들과 군중들의 요구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의 로마 법정의 판결을 그저 따라야 하는 초라한 위치에 있는 예수님에게도 선택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인 동시에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이군요. 예수님이 선택한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것이었는지 잘 알면서도 말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칭한다고 신성 모독죄를 언도했고 빌라도 총독의 로마 법정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 사칭한다고 로마 제국을 거스른 반란죄, 내란죄를 언도해 두 악인 사이에 저주받은 자로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 소극을 하며 조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무리들과 행인들은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모욕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대제사장 세력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도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이 당하신 가진 욕설과 모욕, 희롱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르는 듯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는 너무나도 험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이 아니라 즐거움의 길을 선택합니다.
맞습니다.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 죽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같은 선택을 한 삶이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맺은 열매는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산헤드린 공의의 신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침묵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가 명확한 그 질문을 피해가지 않으셨지요.
맞습니다. 둘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신문에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라도 선택을 달리하면 십자가를 피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셋째, 군중의 힘과 그 힘이 모아진 밀라는 무섭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에도 군중이 무서워 예수님의 처형을 명절에 지난 후 하자고 했고 빌라도도 황제에게 밀란이 났다는 보고서가 올라갈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앵무새처럼 외쳐대는 군중들 앞에 서서 이전처럼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면 온 군중들은 들고 일어나 대제사장, 세력들과 빌라도 총독을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넷째,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군중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당시 로마의 군단은 얼마 정도 되는 병력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군단은 당시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보통 1군단은 약 6,000명의 병사를 지칭합니다. 로마의 총사령관은 혼자 6개 군단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런데 예수님은 6군단도 아닌 12군단을 말씀하셨으니 로마 총사령관 2명이 한꺼번에 지휘할 수 있는 하늘의 군대를 호령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26장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과 성취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철이 들었다고 말하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믿음의 철이 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의 철이 들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른 성도님들,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내렸으나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최고형을 받을 수 있는 내란죄 반란죄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산이 빨랐던 빌라도 총독은 사내들인 공회가 총독의 밀란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간 것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 사내들인을 무력화시키려 했으나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내 말이 옳도다 답하심으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사내들인 공의회와 힘겨루기에서 지지 않기 위해 유월절 특사라는 패까지 꺼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 시도했지만 사내들인에 의해 충동된 군중들은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외침으로 빌라도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결국 폭동을 가장 두려워했던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줌으로써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의 고백에 악명 높은 사람으로 회자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세력들, 군중들, 빌라도 모두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결정을 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자신에게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희생물이 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다른 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라는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에 침묵하거나 부정했다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정치적 질문에 공개적으로 아니다 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 앞에서 전과 같이 강력한 말씀으로 주도하셨다면 그리고 체포되시기 전에 권능으로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셨다라면 예수님은 험한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과 성취를 위하여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고 믿음의 철든 자녀가 되어 한 번뿐인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내렸으나 사형 집행권이 없어 그 집행을 위해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가 로마의 극형에 처할 수 있는 반란죄로 제목을 받고 예수님을 고소했음을 알려주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잃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선택을 해 두려움의 희생물이 되었음을 가르치십시오.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는 사내들인 공의회와의 정치적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으나 로마의 디베르 황제가 가장 싫어하는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 제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에 넘겼음을 알려주며 빌라도 역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잃은 것이 두려워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2000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 높은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이냐는 산헤드린 법정의 질문이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 법정의 질문에 부정하는 그런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셨지만 율법과 예언의 완성과 성취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음을 알려주며 그것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철든 자녀가 되라고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